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제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님은 제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사역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지갑을 꺼내서 거기에서 명함을 건네는 일입니다. 이 명함을 건네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하면서 이제 만남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명함을 직접 건네진 않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직업과 이런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리고 성과가 크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성과가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죠.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연봉의 상승도 되시고 그러면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또 주부이신 분들 여기 많으시니까 주부이신 분들은 남편이 승승장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대한 대로 진로가 잘 열리면 아 내가 정말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산다라고 하면 대부분 성공했다, 부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진짜 잘 사는 법,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의미는 신뢰받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정도를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세상에서 하는 역할, 이것도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세워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마땅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오랫동안 섬기게 되면 어느 정도 잘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이 정도까지 오랫동안 섬기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나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우리가 은근히 그런 기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두 가지 양상이 생겨요. 적극적이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각인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빠지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심어 넣어주려고 하죠. 힘과 세력을 과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좀 소극적이신 분들, 말씀은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예. 섭섭병은 이거 고치기 정말 힘들거든요. 예.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이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죠. 가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일본이 정말 선교가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가셔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의도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저를 잘 아셔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으면 가장 저다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셔서 그래서 저를 일본으로 들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제가 일본에 있는 것이 한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다른 목회자분들이나 그리고 다른 해외 선교사님들보다 결코 특별한 수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생색내거나 인정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요. 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섬김이 기쁨이 돼요. 그러면서 은혜가 넘쳐나요. 우리 지구촌교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마땅한 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제가 동경에서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 지구촌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호칭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하반절, 자, 시작. 뭐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비밀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비밀은 정말 신뢰가 되는 사람한테. 예. 이 사람한테는 이 이야기를 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믿을 때 비로소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은 한국에 거하시니까 사실 교회도 많고 들려오는 이 복음 메시지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기독교인 비율이 현재 0.4%에 불과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매주 출석하시는 분들은 그거의 절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의 90% 이상이 평생 동안 살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누군가 전해줘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려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저는 매일같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단순한 일꾼, 종이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신대요? 친구. 우리를 정말 신뢰하는 그런 친구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너희에게 들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친구라는 관점에서 지난 10년간 저희 동경 지구촌 교회를 좀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조금은 느리지만 한국처럼 빠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교가 어렵다는 일본에서 도쿄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동안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도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왜 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택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본에 처음 갈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까이 저를 알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말리셨어요. 목사님, 그 선교가 힘들다는 일본에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네. 거기는 그냥 다른 분들 가게 두시고 목사님 여기 계세요. 네. 저를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린 대답을 주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기뻐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면 전적인 주님의 섭리였어요.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내랑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음을 고백한 그 이야기를 주님이 들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이해나 결단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저의 지나온 10년이 그랬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다면 주님은 통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일꾼의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사명을 맡길 때 아, 목사님 저 기다렸어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제가 여기서 센터장 할 때도 이렇게 성도들 콜링하면요. 아, 목사님 저 못해요. 아, 저는 상황이 이래요. 그러면서 다들 못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책임이 무겁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한국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겸손이라고 표현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조건이 됐냐 안 됐냐 안 쳐다보세요. 너 잘할 수 있어? 능력이 돼? 지식이 그만큼 있니? 옆에 돕는 사람들은 있어?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하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환경도 만들어주시고요. 능력과 지혜도 부어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부어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충성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충성하실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서로 나뉘어져서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피 끓는 심정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죠. 서로 비교하지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네. 너무 많이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 매여 있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멈칫멈칫하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 그러신 거는 아니겠지만 이 일본에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은요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매해 참여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뭐냐면 제일 한국 선교사 연합 모임이거든요.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첫 해에 저녁 집회가 은혜 가운데 끝나고 선교사님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한 분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게 뭐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로 일본에서 선교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하면서 너무 잘 됐다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날에 그 정말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고백하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 함께 축복하던 그 선교사님들의 박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세워지지 않은 곳, 정말 소외되고 힘든 곳,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내가 가면 영구 미자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자진해서 가십니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배움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동경지구촌교회에 처음 부임하던 날 함께 예배드리는 인원이 어린아이들까지 정확히 17명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20명이 넘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숫자를 세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한 분이 들어오시면 제 시선과 마음이 온통 그분께 쏠리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섬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20명이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비로소 목사가 된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로소 진짜 목사가 됐군요. 세상에 나가면 도쿄는 모든 것이 큼직큼직해요.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초라해요. 너무 열악하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목수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예배 때마다 감동을 부어주세요. 찬송과 기도에 뜨거움이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나 그리고 양적으로 점점 부흥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20명이 넘던 날 아내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너무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데 제가 구한 것보다 너무나 풍성하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 의미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최근에 감사 제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는 워낙 작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신주쿠역 바로 옆에 주일에 4시간만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이 분당 성전처럼 그 백화점 8층의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보거든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오가요. 하나님, 이곳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공중에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네. 매번 장소를 세팅했다가 또 해체했다가 또 여러 번 부족함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도쿄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이 책임을 저희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곳에 옮겨진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저희는 확신하면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최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도쿄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 50명만 넘어도 대형교회예요. 저는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순수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도쿄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가두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여전히 작고 미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날마다 설레고 날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 도쿄와 일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꽃피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는요, 선교의 병참기지와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최전선에서 선교하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쿄에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힘들어서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 현지인들 교회도. 그래서 다른 선교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현지인 교회는 90% 이상이 70대 이상이세요. 20명밖에 안 나오는데 70대 이상이시니까 10년, 20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희망을 잃고 있어요. 일본 목사님들이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을 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본 교회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일본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찬양 집회 같은 거에서 젊은 청년들이 오면 일본 교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 일본은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엊그제 광복절이었는데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만 마시고 일본을 품고 일본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국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그런 사랑의 크기와 그 놀라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바로 옆에 두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매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 나같이 행복한 목회자가 또 있을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일,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저는 늘 행복한 목회자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모교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저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교에서 배운 이 가르침들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 10년을 너무나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으며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리든 어느 곳이든 언제든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충성 한 가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충성되게 잘 걸어오셨습니다. 남은 인생도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되게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지구촌 교회들이 우리 한국 지구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런 모교회가 되기를 저희도 날마다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그저 감사로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 충성된 성도 한 분 한 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경과 한국에서 그리고 열방에 세워진 모든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